레위기 1장 1절과 2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 1장 맨 앞에 나오는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몇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내용을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제일 처음 시작하고 있는 1절 2절이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적은 분량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또 잘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잘 염두에 두는 것이 뒷부분을 읽는데도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거가 정반대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게 정반대 모습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첫 출발하는 내용은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도 그렇고 뒤에 나올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내용을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뭔가 이게 또 부담스럽네, 짐을 지우시네, 의무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여지껏 인류 역사에서 모세 이전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쫓아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해서 천사에게 분류된 칼을 들려서 에덴 동산을 주변을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네 꼴 보기 싫다 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 관계였습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그렇게 서로 척을 지는 등을 지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고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빌고 애걸복걸해도 됐다 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받아주겠다.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네가 나를 섬기고 제사드리겠다고 하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불칼을 들고 에덴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 천사들을 거두어주시고 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내가 허락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성막이 세워지죠. 성막이 세워지고 이전에는 없던 성막인데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부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부분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제사드리는 생활,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받아주시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똑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령 아이들이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내가 한 아이를 입양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하면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는 뭐 여기서 살수 있는 것도 내 권리, 따라가는 것도 내가 선택, 뭐 내가 할수 있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면 그냥 심판받은 대로, 저주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네가 나에게 나오면 이제 내가 제사 받아줄게. 기도하면 기도 들어줄게. 여지껏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내가 허락해줄게. 이게 이 제사 달래에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고 보시면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게 이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귀찮아서 안 가기도 하고 바빠서 안 가기도 하고 그런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죠. 사실은 문맥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조금 뒤로 가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요두 부류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혹은 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을 하신 거예요.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사람. 원래 태어날 때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태어난 신분은 바로의 종이고 노예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운명도 그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 또 다른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 이외에, 우리가 종종, 오늘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패턴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사와 관련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깐난쟁이 아이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제사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잔인한 이야기 될지도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받아 누리는 특별한 권리예요. 누군가가 만약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도장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 공의 소유하고 공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사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내일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종류의 제사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물로 드리기 위한 제사, 또 하나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꾸지람하신 적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그럼 언제 예물을 드릴까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예물은 이럴 때 드려야 돼. 뒤에 가면 몇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주를 낳았을 때에 뭐 내가 굳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이유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건 큰 일에 대해서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구원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서를 종종 뒤집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냐면 속죄보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시지 않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놓고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속죄가 먼저고 감사가 나중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레위기에서만큼은 이 순서가 이 순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더 편안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질만 놓고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죄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무엇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고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지껏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여지껏은 다른 것들을 높이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여지껏은 다른 존재들에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게 어떤 점에서 나타나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죠. 누구의 통치를 받았나요?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누구를 섬기고 살았냐면 바로를 섬기고 살았어요. 바로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여지껏은 그렇게 그냥 노예생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빌어먹는 것처럼 살았어도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원하건 원치 않건 감사하며 살았어야 됩니다. 그게 그 노예로 그냥 채찍질 당하고 죽을 고생시키면서도 그거 그냥 하루 두 끼나 세 끼 먹여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앞에 늘 엎드려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온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성도들은 로마와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참 곤란한 지경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우리는 부모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이후에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되었건 황제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 누구에게도 먼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구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사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제사예요. 제사도 일종의 예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완성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제일 큰 은혜를 주신 게 제사지만 오늘날 우리가 받은 예배와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진리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천막으로 세워놓았던 성막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과는 견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예물을 드린 것보다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귀한 은혜들을 공급받는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악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십자가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셨으니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에도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를 섬기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